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 리더십의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모세가 그의 아내 시포라의 사망 이후에 재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여인이 구스 여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구스는 미디안을 가리키는데 물론 시포라도 이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 반도, 아시리아의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이 검은 피부색의 함족 계통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이방 민족 가운데 이 모세가 한 여인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대 전승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본문 1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 대제사장보다 앞서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의 주동자가 미리암이 주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테타베르로 이것은 늘 여성 주어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에 주도하고 선동했던 사람이 미리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미리암이 적극 주도하고 아론이 이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혼례에 대해서 비방거리를 삼은 것은 세 가지 이유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비방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우월성과 이 배타성 때문에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세의 이 새로운 부인이 된 이 구스 여인을 비난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에 대한 질투심 때문으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원래 그 마음에 이 모세를 향한 원망과 열등감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그것을 핑계로 삼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자신들에 비해 월등한 모세의 리더십과 이 권위에 대한 이 시기심과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과 위치를 모세와 비교해서 이들은 열등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모세의 중보적인 능력에 대해서 자신들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도 모세가 받는 대우와 모세의 리더십의 위치에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지 않습니까? 또 여선지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출애굽 당시에 이들이 출애굽할 때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가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누구입니까?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것을 이 부착된 판결 흉패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아론이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신정 통치하에서의 모세만이 가지는 특수한 권위와 기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와 지위와 신분이 있었는데 이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모세만이 지닌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과정을 통과하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 위한 모든 고통과 비명의 과정을 통과하며 이 자리에까지 이른 모세가 겪게 된 전 인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같이 옆에서 주변에서 이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지금 주어져 있는 결과에만 주목하고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가지고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3절에 모세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괴롭힘을 당하는 겸손함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았고 감정을 억제해야 했으며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아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과하게 되었고 이 자기절제라는 성품을 얻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그 인간적인 성향을 이겨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신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 변화를 경험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성품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모세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불러서 계속해서 모세를 위해서 따로 두 사람에게 이 모세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꿈으로 그에게 알리고 말하거니와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한 자로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하지 않고 나의 형상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나님은 변론해 주고 계십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비전이죠.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광경을 목도하는 것을 바로 환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것을 보게 되죠. 꿈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사고작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통로가 바로 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암을 통해서도 아론을 통해서도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입술과 입술이 맞대어 있다라는 것이죠. 대면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모세이며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모세는 특별한 방법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있어서 특권을 지니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친밀한 관계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러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뭘 합니까?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변론하는데 이 모세의 경우를 들어서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음이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 수많은 왕들이나 통치자들을 보면 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특권적인 주의가 되어서 자신을 선민으로만 여기는 선민 사상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이 본문에 대한 접근입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모세가 스스로 변호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변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신 모세를 변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누가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변화하거나 서로가 변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오히려 모세는 이 민수기 11장 앞장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엘닷과 메닷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요. 오히려 너희들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요,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이 리더십의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이 책임감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0명이나 되는 장로를 따로 세우셔서 리더십을 분배하여서 모세의 부담을 덜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구성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 구름과 불기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막 위에 머물렀었는데 이것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방과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죄가 관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임재의 가시적인 증거, 구름이 거침으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심판이요 징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도 응답이 없는 인생, 그것이 대단히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동한 재책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하늘의 형벌이죠. 이것은요, 살아있는 자에게 최악의 수치스러운 형벌이 바로 나병입니다. 당연히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짐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죠. 격리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7일 간격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던 것이죠. 눈과 같이 변한 것은 이 미리암의 나병의 상태가 대단히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비방에 가담한 아론에게는 이 나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투와 시기가 가져다주는 이 죄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행진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죄가 관영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죄의 파급 효과가 개인뿐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나라 가운데 또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스토리가 오해에 곡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기 어렵다.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 걸리세요? 안 걸리세요? 예?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 걸려요? 안 걸려요? 그래서 물론 저 같은 목사에게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셔도 되겠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특정화시키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논지를 가지고 일부 특정 목회자들이 대상으로 신격화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특별하게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나와 다르게, 그래서 좀 더 효염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특정 대상을 우상화하고 그를 변호해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커다란 죄악의 파급 효과를 미치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늘날은 신약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냥 믿음의 리더십에게 비방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누가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나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비하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우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은사의 다양성과 성향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또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때야 비로소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의 대상을 어느 누구라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데 우리가 지닌 어떤 지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원망과 비방, 비난이 아닌 사랑과 용서, 또는 관용, 이 포용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